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의 중대 경고를 통해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군 포병국은 미국과 남한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미국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여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이 억지 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유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국방과 국가 안보 수요에 맞게 미사일 개발을 힘차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핵합의와 관련이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유엔 안보리의 이란 핵합의 결의 이행 6개월 경과 보고서에서 이란이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몽골에서 이번 주말 열리는 아시아 유럽 아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는 의제가 아니며 논의돼서도 안 된다고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의제로 다뤄질 계획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쿵 부장조리는 그러면서 남중국해 긴장은 여기에 특정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카야라 공군기지에서 제공권을 장악함에 따라 모술 바로 가까이에 군수와 항공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과 미국 주도연합군은 열흘 전 합동작전을 통해 모술 탈환의 요충지가 될 카야라 공군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칼레드 알 오베이디 국방장관을 만나는 데 이어 만수르 바르자니 쿠르드족 자치수반과도 전화로 대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관 총격 사건의 범인은 더 큰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빗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총격범 미카 제비어 존슨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는 경찰이 피부 색깔에 따라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의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으며 이를 옳은 것으로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또 존슨의 집에서 발견된 폭탄 제조물들은 댈러스와 텍사스 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연립 정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승리로 외교 정책의 추가 전환과 함께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정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의회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군사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서 영내 안보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순수 방어용이며 북한 이외에 어떤 나라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북한은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각지에서 북한 관광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순수 방어용이고 북한 이외에 어떤 나라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고 외교적 논란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6월 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고 이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날로 증대되는 이런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미국과의 전략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중 관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안보 국방 이익이 언제까지 미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기반해서 정책을 내놨고요. 또 한국의 입장을 중국과 논의하면서 한중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지와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문제에선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군사적 효율성과 함께 전자파 영향 등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호소한 겁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 핵의 위협, 어떤 안보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단합을 강조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좀 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들 가운데 사드가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고 기존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없었다며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한 양국의 공식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첫 반응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 장소가 결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 포병국은 위임에 따라 미한 양측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길이고 미한 양국의 침략적 전쟁 책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11일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사드 배치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이 미한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대국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흉심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중대 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노골적인 위협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과 무분별한 경고망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도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사드는 방어형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과 협박이 한국 국민을 더욱 단결시킬 것이라며 한국군의 대비태세 역시 연합방위 능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한국 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을 놓고 이미 한국 내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사드가 전개되려면 앞으로 12달이 더 남았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민감한 건 역시 그걸 자꾸 키워가지고 키워서 남남 갈등, 지금 님비 현상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역 갈등, 그러면 남남 갈등을 노리겠다는 것이지.
안 소장은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에 편승해 북중러 대 미한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소장은 아울러 북한이 포병 지휘부의 최고 기구인 포병국을 통해 중대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방사포나 직사포 등 포병국이 보유한 무기로 사드 체계를 타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 역시 북한의 사드 대응 조치 위협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립 갈등을 적극 조장하고 한국에 대해선 남남 갈등 유발과 반정부 여론 확산, 반미 투쟁까지 촉구하는 복합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맞서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결과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그 틈새를 버려 중국 편에 서려 한다고 장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맞서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내지는 무력 시위, 도발 뭐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결국은 사드에 맞서가지고 북한이 도발이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틈새를 벌리는 차원 그를 통해서 중국을 자기 편에 묶어두려는 시도.
장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사드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침 준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과 무력 도발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 근거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3월 3일자에 사드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사드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자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적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으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최종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부지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선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요격 능력에는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이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드의 주요 강점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8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기로 결정한 이유 역시 사드의 이런 강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이 한계점에 달한 북한이 다양한 사정거리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이런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망 구축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총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사드와 함께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해상 이지스함에 장착한 SM 미사일 등으로 겹겹이 상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최선이란 겁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사드 한개 포대는 트럭에 장착된 6개의 발사대, 각 발사대에 장착된 8개의 요격 미사일,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인 ANTPY-2,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운영하는 화력 통제 센터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사드가 탄도 미사일의 상승과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히트킬 기술을 적용한 정확성과 높은 파괴력, 공중과 육상, 해상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배치될 수 있어 작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지난 2월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 명령이 내려지면 어디든 2주 안에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ANTPY-2 레이더의 강력한 탐지와 추적 능력이 한국의 여러 취약점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피츠 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입니다.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한국이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을 개선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엔 당장 여러 취약점들에 노출돼 있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츠 패트릭 소장 등 전문가들은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와 넓은 방어망이 숨어서 갑작스레 발사하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비대칭 위협 대응력을 훨씬 높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유력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입니다.
Yeah, that would be helpful. There was a report that the U.S. Defense Department did in the
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심 도시들을 방어하는 데 25개 패트리엇들이 포대가 필요하지만 사드는 2개에서 4개 정도 포대면 모두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사드가 패트리엇 체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탐지해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반경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노동미사일의 공격 방어엔 패트리엇보다 사드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종종 축구 경기의 수비수에 비유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It would be far more effective than anything South Korea currently has. It's like the equivalent of a soccer player.
축구는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데 사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수비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축구 수비수 이론처럼 방어력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괌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등 총 4개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1개 포대를 추가 실전 배치하며 지난 2014년에 이미 7번째 포대 구매까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각지에서는 북한 관광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북한에 가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하면서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각지에서 최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북한의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과는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올여름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힘든 국경을 넘어봅시다. 바로 중국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 조선입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본사를 둔 산시 문화여행사가 선보인 북한 관광 상품 광고입니다. 타이위안에서는 오는 19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인 관광객 70명을 싣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타이위안과 평양을 잇는 직항편은 이번에 처음 생겼고 왕복 10편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산시 문화여행사의 량홍은 사장은 VOA에 다른 회사와 협력해 고려항공과 협약을 맺고 북한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량홍은 사장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며 지금까지 200여 명이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량 사장은 특히 산시성의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미미한 정도라면서 산둥성에서 선보인 북한 관광 상품에는 한 번에 1,000명이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칭다오 당국은 칭다오와 평양을 주 2회 운항하는 정기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난징과 셴젠 등 다른 도시들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평양으로 실어나를 직항편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산시문화여행사의 량 사장은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볼 수 있다거나 승무원들의 미모를 이유로 고려항공 여객기의 취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린대학교 국제정치학부의 한반도 전문가인 왕셴 교수는 BOA에 외부인이 보기에 고려항공은 참 알 수 없는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은 국영기업이면서 관리 책임도 인민군 중상장급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지난 2013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관광 수입은 4,360만 달러에 달했고 중국인들이 전체 외국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시문화여행사 관계자는 BOA에 닷새 일정에 북한 관광에 5천 위안이 든다며 많은 중국인이 북한에서 수십 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등 호기심에서 북한 관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세양주재 한국영사관이 최근 중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막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 소재 123개 여행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52개 여행사가 한국 입국사증 발급 대행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랴오닝성의 한 여행사는 미오에이에 한국 영사관과 협의해 한국 입국사증 발급 대행권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시 문화여행사의 량홍 사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업적인 측면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량 사장은 지난 6년간 한국 관광 상품을 다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올해부터는 북한 관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1년인데요.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8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경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32차 이사회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5명의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We adopt my proposal of the list of candidates for the special mandate holders. It is so decided.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사전협의 부족을 이유로 결정 연기를 주장한 끝에 임명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고 결국 시간상의 문제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경림 의장은 8일 속개된 특별회의에서 지난 1일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OLA has concluded, quote,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stands.
법률 사무국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난 1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최 의장은 앞으로 새로운 임무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더욱 폭넓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은 물러나는 마르주키 달수만 전 특별보고관 후임으로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로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고문과 비정부기구인 아블라스 데 플라자 데 마요의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고 현재 아르헨티나 하원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지원 서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등 유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 아래서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호전성을 강화하면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핵 문제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며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티엔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과 한국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 일환으로 열린 행사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7월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개수며 줄다리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은 지난 9일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가 열린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현장인데요.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는 통일의 주역인 남북의 주민이 함께 모여 뛰고 달리고 노래한 체육문화 행사입니다.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가 주최하고 송파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가 후원해 약 5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는데요.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의 최주활 회장입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이제 한마당 축제를 비롯한 체육문화 행사들을 조직해요. 예, 제가 와가지고 지금 5년째 되는데 이게 세 번째 행사예요. 예, 이 행사를 통해서 진짜 뭐 탈북민들이 이제 이 정착 과정에서 뭐 쌓인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또 서로 만나는 기회가 돼가지고 서로 뭐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서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조직하고 합니다. 서울 노원, 양천, 강서, 송파, 인천 이 지역의 지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각 이제 대표단하고 이제 운동 팀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이제 그 참가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원래 지난 시기 할 때는 한 1,000명, 2,000명 규모까지 우리 했습니다.
이인상과 출전 안 하셨어요? 파란팀.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노원과 양천, 강서, 인천 등 탈북자 동지회 각 지부의 회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요. 초록, 파랑, 주황색 조끼를 나눠 입고 본격적인 체육마당이 시작됐습니다. 인삼각과 개주, 줄다리기까지 다양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은 각 단체의 이름을 걸고 나온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주요, 개주. 예,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요. 아, 흥분되죠. 이겨야 되니까. 우리 강남팀 화이팅!
아, 대단히 좋아요. 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내기 하고 달려야죠.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통일이 한 발자국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겨야죠. 즐겁고 좋아요. 북한을 달려가는 심정으로.
우리 탈북자들 모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통일이 한 발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인상과 나누는 것 진행될 겁니다.
힘차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경기는 남북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탈북민들과 송파구민들이 함께 어울린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경기였습니다.
뭐 낯설고 재밌네요. 이 남측 사람이라 가지고 뭐 생소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뭐 다시 뭐 새롭고 재밌네요. 앞으로 이런 문화적 차이가 빨리 좀 더 이제 그 극복이 되고 가까워지기를 같이 어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열심히 뛸게요.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왔어요. 좋아요. 달리기랑 줄다리기랑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가 한민족 한마당이니까 참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또 송파구 우리 또 민주평통하고 또 이게 탈북자 동지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남과 북이 어우러져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의 최주활 회장입니다.
글쎄, 우리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동지회가 이제 주관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송파구 이제 민주평통, 그 다음에 송파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특히 이제 구청장님, 이제 구의장님이랑 이제 적극적인 이제 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자도 이제 해주고 또 직접 와서 참석해서 축하 이제 발언 격려사도 해주고 또 단체장들만 해도 한 15개 이제 단체장들이 오늘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통일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장이 남북 주민이 한 자리가 되는 그런 통일의 장이 아닌가, 이런 대화와 만남이 자주 있으면 남북이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연립여당이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령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모가 지난 1년 반 동안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네.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군장성 대상의 비위 혐의 조사 소식, 또 미국 소식으로는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약 200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 소식까지 예.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세력이 크게 이겼군요.
네, 일본 의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상원격인 참의원 전체 정원의 절반 121석을 새로 뽑았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이들과 함께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이 네 개 당이 77석을 얻으면서 예.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 정파가 이번에 이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수를 포함한 참의원 전체 정원 242석 가운데 165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159석을 훨씬 넘긴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서 당장 헌법 개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일단 조건은 갖췄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뿐 아니라 하원인 이 중의원에서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이미 가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집권 세력의 헌법 개정 추진은 이제 절차상 걸림돌이 없고요. 언제 개헌 절차를 시작하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서 뭐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이게 이제 투표로 간다면 어떻게 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자, 일본 정가에서 이번 선거를 전후해서 이 헌법 개정 문제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 평생 숙언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요.
예.
임기 내 헌법을 고치는 건데 의회에서 개헌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지 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 숙언을 이룰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아베 총리를 배출한 일본 집권자민당의 태생 자체가 지난 1955년 자주헌법 제정을 목표로 결성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헌 지지 세력이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그러니까 개헌 추진 의결 정족수를 차지한 게 이번이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이번이. 네. 자, 그렇다면 일본 집권 세력이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건가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라는 이유로 이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였죠.
예.
사실상 전쟁 포기를 명문화한 나라였는데 이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이 전쟁이 끝난 후에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 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10수년에 걸쳐서 펼쳐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없애고 자주헌법으로 대체해서 일본의 군대 보유 근거를 만들고 또 해외 파병 활동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본 예. 집권여당과 보수 정치권의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국회에서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놨는데 자,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바로 이 개헌 작업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당장 이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을 비롯해서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 피해를 당한 이웃 나라들의 분위기를 또 살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일본 집권 세력의 개헌선 확보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 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두 나라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도요, 일본의 개헌 추진 움직임을 경계하는 또 여론을 전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평화주의 반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헌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집권 자민당과 개헌 추진 세력이 이번 선거 이후 여론이 어떻게 변해갈지 꾸준히 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일본의 헌법 개정 추진을 묵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었죠.
예.
두 나라가 더 긴밀해진 관계에서 일본의 개헌이 두 나라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협력자로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식 군대부를 위한 일본의 개헌 작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시간을 두고 헌법을 이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자주 헌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서서히 추진하게 될 걸로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일종의 묵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내 언론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헌법 개정이 큰 이슈였습니다만 이번 집권 세력의 선거 승리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일본 내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요. 아베 총리와 연립여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앞세운 안건이 헌법 개정 문제보다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예.
지난 198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마감한 일본 경제가 20년 넘게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를 해온 건데요.
네.
이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당장 내일부터요, 이 구체적인 경기 부양 그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할 예정인데요.
예.
이 10조 엔, 미화 980억 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경제 대책 편성을 제시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ISIL의 점령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영국의 유력 안보 컨설팅 업체인 HIS가 어제 공개한 자료인데요.
예.
올 초부터 미군 당국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서 이 ISIL이 점령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구체적인 면적이 수치로 제시됐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테러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이 ISIL이 점령 지역이 그 올 상반기 동안에 한 12% 줄었다는 분석인데요.
예.
지난 18개월 동안에만 무려 4분의 1이 축소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활동 근거로 삼고 있는 이 ISIL의 점령지 면적이 이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68,300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예. 결코 적지 않은 그 정도의
네.
그 면적인데 자, 이게 줄어든 정도라면 그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요. ISIL에 점령한 지역 규모가 7만 8천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예.
이 수치가요. 2014년 말에 이들이 두 나라에서 점령한 지역이 가장 넓었을 때보다 14% 정도 줄어든 게 그 정도입니다.
예, ISIL의 점령지가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최근 ISIL이 시리아 내 점령지 일대에서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과 미군의 훈련을 통해서 육성된 온건 반군을 그 상대로 공격을 동시에 이제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양대 전선을 구축할 여력이 안 되는 ISIL이 시리아에서 꾸준히 점령지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라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ISIL이 그 미국의 지원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에게 잇따라 패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 ISIL 그 세력들이 조금씩 더 이제 힘을 얻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있다고요?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나서 ISIL 격퇴전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예,
카터 장관이 이라크군이 이 ISIL 격퇴전과 관련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추가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이 ISIL의 연쇄 자폭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조의를 전달했습니다. 또 카터 장관이 이 모수를 되찾는 작전에 미군 560명을 추가로 보낸다고 현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들 병력은 주로 보급과 군수 부문에서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ISIL 격퇴전에 협력하게 됩니다.
네, 중국에서는 군에 대한 사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군 고위 장성들을 대상으로 비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숙청 작업에 착수해서
예.
전직 군 지도부를 포함한 장성급 인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위 행태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 동방일보와 동향을 비롯한 다수 중국어권 매체들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시 주석이 얼마 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자신의 추가 직책으로 공개를 하면서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직무 수행 착수를 선언했는데요.
예.
고강도 군 기강잡기 계획을 통해서 이 중국군 수뇌부에 대한 인적 개혁 작업에 돌입한 걸로 분석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시 주석이 주도하는 비리 군 인사들 어떤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인민해방군 내 이 부패 호랑이로 이름 붙여진 뒤에 물러난 거보슝, 쉬차이허우 전 군사위 부주석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예.
테인슈스 전 공군 정치위원이 이 반부패 혐의로 당국의 신문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랴오시룽, 리지나이 전 군사위원 등이 군 기율검사위 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예, 시 주석이 그런데 인민해방군 고위층에 대해서 이 개혁작업을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 2013년에 국가주석 직위에 오른 뒤 직후부터 군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비리 조사를 단행했고 장성급 60명을 전역시켰죠. 그래서 중국어권 매체들이 이번 조치를 2차 숙군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당시 인사 조치를 피해갔던 비리 군 장성들이 이번 작업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면 시 주석의 그 군 장악력이 더 탄탄해질 걸로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시위가 있었죠?
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도 베톤 루지에서 어제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예.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동부 뉴욕,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날인 토요일에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200명 정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그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 화요일 5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톤 루지에서 30대 흑인 남성 엘턴 스털링이 숨진 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다음 날인 지난 수요일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인근에서 또 다른 30대 흑인 남성 필란도 캐스틸 역시 경관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예.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요.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예.
거죠.
처음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진행됐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경관들이 희생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일 목요일 밤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에 이 최근 사태에 분노한 흑인 남성이 경관들을 대상으로 조준 사격해서 경관 5명이 숨졌죠.
예.
이 남성은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지역 출신인 미카 제비어 존슨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경찰하고 대치를 하다가 이제 사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경관 추도식에 참석하려고 유력 방문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돌아왔는데요.
예.
폭력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이번 그 경찰 테러 사건의 범인이죠. 존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예, 댈러스 경찰 당국이 존슨의 자택에서 나온 폭탄 제조물과 일기 등을 미뤄볼 때 존슨이 좀 더 큰 규모의 범죄를 계획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댈러스와 텍사스 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에 충분한 양의 폭탄 제조물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예.
범인 존슨이 경찰에게 보복하기 원했으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브라운 국장이 로봇 폭탄을 이용해서 존슨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존슨이 뭐 이제 범행 동의는 더 밝혀봐야겠습니다만 퇴역 군인 출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3월에서 2015년 4월까지 군에 복무를 했는데요.
예.
목공과 석공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또 2014년 7월까지 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동료 병사가요 존슨에 대해서 성희롱 혐의를 제기하면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댈러스 시장이 존슨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아, 지구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 사이입니다. 평안남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기온 30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지역이 오후에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신유주 최저기온은 22도, 낮기온은 29도, 강계 지역은 낮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개성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기온도 올라서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원산, 장정, 평강 지역 비 올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심포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4도, 해산 낮 기온이 30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6도, 성진 아침 19도, 낮 기온 21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흐리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네, 7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이 중대 경고를 통해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군 포병국은 미국과 남한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미국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여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이 억지 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유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과 국가안보 수요에 맞게 미사일 개발을 힘차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핵 합의와 관련이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유엔 안보리의 이란 핵합의 결의 이행 6개월 경과 보고서에서 이란이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서방 정부가 시리아 내 반군들을 지원함에 따라 유럽의 테러가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유럽의회 방문단에게 유럽이 현재 직면한 테러와 극단주의, 난민 문제 등은 일부 서방 지도자들이 자국민에 반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특히 서방 지도자들이 시리아 내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감싸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이번 주말 열리는 아시아유럽 아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는 의제가 아니며 논의돼서도 안 된다고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콩쉬 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쿵 부장조리는 그러면서 남중국해 긴장은 역외 특정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아셈 정상회의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다자간 외교 모임입니다. 한편 중국관영 차이나데일리신문은 오늘 미셰프 리프 섬에 남중국해 다섯 번째 등대가 곧 가동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카야라 공군기지를 방문해 제공권을 장악함에 따라 모술 바로 가까이에 군수와 항공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과 미국 주도연합군은 열흘 전 합동작전을 통해 모술 탈환의 요충지가 될 카야라 공군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칼레드 알 오베이디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관 총격 사건의 범인은 더 큰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총격범 미카 제비어 존슨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는 경찰이 피부 색깔에 따라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의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으며 이를 옳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